저기 네. 너무 가려져 저한테 가려져서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아,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또 주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깊어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가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이 깊어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경배와 찬양 찬양하갈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건대와 찬양하냐.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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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갈래. 할렐루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통이게 오셔서 통이게 오셔서 통이게 앉으소서 통이게 앉으소서 통이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통이게 통이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부르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높고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종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저희들이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담대히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찬송가 51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내 아래 정을 내어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죄로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은혜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
사랑을 아버지 더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 대비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하시는 우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도라짐과 우리의 아버지의 도발하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과연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그 불신과 그 죄악을 뛰어넘어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만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바쁘게 돌아가는 세월 속에 휩쓸려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하여 지은 죄악들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과 지혜가 자라고 주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을 가슴 깊이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광야에서 못 살겠다고 외치던 소리가 오늘날 열방에서 들려옵니다. 악한 바이러스 소멸시켜 주시고 일상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간증자여 증인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는 계획하고 결단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홍익의 자녀들로 주 안에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과 교육부서 새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충성된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기관마다 부서마다 주님의 은혜의 복과 사랑이 넘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게 꼭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 기뻐 흐망하시고 준비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갈망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가락 하트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2022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 사항입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기.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고 일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는 그런 거룩한 습관, 평생 지켜야 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1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네, 저희들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홍익교회 홈페이지 홍익TV를 통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가급적 정한 시간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3부 예배 이후에 올리는 영상, 녹화 영상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예배 후에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에 교회 나오실 때 한꺼번에 드리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재직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익TV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의안 필요하신 분들 주보에 있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익학사관 학생을 모집합니다. 어려운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있는 대학생 중에 필요하신 분들 2명 신청받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느린 우체통을 만들어서 각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전달했는데 이런 받으셨습니까? 저도 몇 통 받았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2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런 축복을 하셨구나. 2년 만에 받으니까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올해의 결단, 각오, 기도 제목을 보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보낸 다음에 1년 뒤 혹은 2년 뒤에 우리가 편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 제목 같이 이렇게 쓴 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아, 1년 전에 2년 전에 이분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었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셔도 되고 혹은 다른 분들에게도 축복하는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보대에 보면 우체통이 있고요. 이런 카드를 이제 작성할 수 있고 우표를 대신해서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인봉을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배달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영화부가 꿈땅 겨울 놀이터, 영화부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2월 6일부터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중등부, 고등부 겨울 수양회 진행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조삼덕 집사님의 장남 정민 형제가 1월 22일 날, 백성환 형제가 1월 30일 날 혼인 예배가 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전성의 권사님의 장녀죠. 우리 조설기 전사님, 장로회 신학격 대학교 신대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뭐, 신대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위로해야 될지 격려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데, 네. 축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1대1 양육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임광철 집사님, 또 박진희 성도님, 우리 박영준 집사님과 서희정 집사님이 부부를 또 부부가 이렇게 잘 섬기셨습니다. 예. 사랑방지기인가요? 사랑방지기가 부부가 이렇게 섬기네. 올라오세요. 네. 수료증 성령 임광철 귀하는 홍익교회 1대1 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듭니다. 홍익기 담임 목사 최영걸. 네. 자, 임광철 집사. 네. 그다음에 성령 박진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광철 집사 박진희 성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일대일 양육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한 박형준 집사, 서정 집사의 수고와 헌신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가 함께 일절 양육을 받았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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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지기들이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근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의 믿음의 고백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 큰 감동을 안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게 뭐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죠, 그죠? 우리가 2년 전에는 이런 말을 몰랐습니다, 그죠? 2년 동안 뒤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예, 모더나, 화이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는 올해에만 백신 판매로 111조 원 넘게 벌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다면은 한 해에 100조 번다면 3년 동안 한 300조 정도의 돈을 번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우리 1조라는 게 안 느껴지죠, 그죠? 예. 1000억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데, 예. 만억이 1조인데, 예. 300조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벌였어. 그런데 우리는 1차, 2차, 3차 백신을 전부 무료로 접종했습니다. 사실은 무료가 아니고 정부가 비싼 값을 주고 지불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구입해서 온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최대한 백신을 많이 구입해서 자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백신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 선진국의 접종률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들은 약 7%, 8%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00명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이 7명도 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국가별로 경제적 불평등은 백신 불평등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가난한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고 넘치다가 변이가 생겨서 다시 선진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미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한다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도 백신을 충분히 공급해서 모든 나라가 백신을 다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백신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화이자나 모더나를 만든 회사들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이 회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잘 아시네요. 돈 때문에 돈.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는 돈을 내지 않으니까 공급할 수 없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넘쳐서 선진국으로 다시 전파되면 백신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백신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매우 효과적인 코르베백스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효과적인 코르베백스 백신을 연구한 연구팀이 이 백신에 관한 특허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코르베백스를 개발한 사람은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피트 호테즈라고 하는 교수와 마리와 보타즈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코르베백스의 특허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팔면 수천억, 수백조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물론 자자손손 또 친척,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나라 온 국민들까지 큰 덕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백신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신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교수는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대한민국이 백신을 함께 생산해서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코르베백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고품질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백신 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연구 자산을 넘겨줄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도 완전히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난한 나라에 값싸게 공급해서 지구촌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차 타며 안락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에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첫 주부터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범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본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란 말은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good news, gospel입니다. 복음이란 최고로 기쁜 소식, 최고로 좋은 소식,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받고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살았던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 오실 주님을 위해서 미리 길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사자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즉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도 세례 요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을 평평하게, 새 길을 닦아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흙을 메꾸어서 도두어서 길을 평평하게 닦아라. 메시아가 올 길을 닦아라. 그렇게 이 일을 할 사람이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400년 전에 말라기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아까 말라기가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 때는 엘리야가 천국 갖고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살았습니다. 세상 문명을 단절하고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문명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부드러운 배옷을 입지 않았다. 그냥 거친 짐승의 가죽을 그냥 뒤집어 쓰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이런 걸 먹지 않았고 그냥 자연에서 얻은 메뚜기나 벌레, 석청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그 TV 드라마, TV에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혼자서 사는 사람들, 산 속에서, 섬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자연과 완전히 문명과 떠나서 자연 속에 살았거든요.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도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냥 자연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문명의 모든 혜택을 내려놓고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히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을 본받는 따르는, 엘리야를 본받는 따르는 삶이었어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문명과 단절된 채 모든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앞서서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사역자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만 메시아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야, 곧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종,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인이 밖에 외출하려고 하면 빨리 와가지고 주인 발밑에 신발을 딱 갖다 놔요. 여러분 요즘 신발은 끈이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발만 쑥 넣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좋은 신발이에요. 옛날에는 밑바닥이 있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샌달. 이런 그림에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나가려고 하면 종이 달려와가지고 주인 발밑에 신발을 샌들을 넣고 그 다음에 가죽끈을 끈을 이렇게 묶어서 신발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끈을 다 풀어요. 풀어주고 신발을 분리해주고 물을 갖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런 일을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시냐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발 씻어주는 노예만도 못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발 씻어주는 노예만도 저는 못합니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높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추호도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만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간단한 기호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를 들면 느낌표 같은 경우에 그죠? 큰 소리를 내는 게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뭔가를 물어볼 때는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아, 물어보는구나. 그죠? 대화는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중요할 때는 별표를 합니다. 별표. 그죠? 특히 감동받았을 때는 하트 뿅뿅. 그죠? 하트를 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 감동을 전달하지요. 뭐 열 마디 말하기보다도 하트 하나만 되면 그죠? 예, 마음을 전달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살표예요. 화살표.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갔다가 장소를 못 찾아 헤매다가 화살표를 보고 반갑게 인도받은 적이 있죠. 그죠? 화장실이 급했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화살표를 보고 따라갔다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 안내 표지판 화살표를 보고 목적지를 쉽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나름대로 뭔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돈, 돈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은 돈이다, 돈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어라, 마셔라, 즐기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좋다, 인생은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며 일하다가 고생하다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허무함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도 뭔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지 돈이 최고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 젊을 때 놀러다니고 힘 있을 때 즐겨야 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즐기는 거다. 쾌락이다. 즐기는 것, 쾌락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어쩌면 인생은 괴로움이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주목을 받았고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진리가 아니다고. 자신은 절대로 생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은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고 영생을 가리키는 화살표라고,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도 부귀도 얻지 못했지만은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 영생을 가리키는 화살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로서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화살표가 크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살표를 만든 재료가 종이냐, 흥금이냐, 황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화살표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화살표보다 가장 가치 있는 화살표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화살표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정년 은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한자를 가르치는 일,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글쓰기를 배우셔서 수필과 시를 쓰기 시작하셨고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하셨는데 문단에 등단도 하시고 각종 상도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하나 내셨습니다. 억새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고 몇 주 전에 두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두 번째 시집, 예, 푸른 화살표라고 하는 두 번째 시집을 내셨습니다. 올해가 86세입니다. 근데 운전도 하고 다니시고 예, 두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이 두 번째 시집의 책 이름이 푸른 화살표고 이 시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푸른 화살표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떻게 제 설교랑 딱 맞았어요. 의도한 게 아니고 예. 제가 아버님 그 시집을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는데 시집을 열어보니까 제목이 푸른 화살표인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주복에다가 푸른 화살표라고 설교 제목을 썼는데 같은 화살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길거리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보시면서 푸른 신호등이죠, 그죠? 신호등 중에 좌회전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좌회전 화살표대로 가면 안전하고 그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위험하겠죠, 그죠? 예. 그 화살표도 모양이 제비와 닮았어요. 그래서 푸른 신호등을, 화살표 신호등을 제비로 표현하셨어요.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화살은 무기인데 제비는 이정표다. 이쪽은 푸른 세상, 저쪽은 위험지역. 화살표대로 가면 안전하고 반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살표를 제비로 노래합니다. 지집에 노래 부르며 자맥질이 끝없다. 새가 제비가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푸른 신호등 화살표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 삽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우리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진리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리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올곧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제비처럼 제비가 이리저리 여러 방향으로 헷갈리게 날아다니듯이 우리의 화살표도 때로는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살표를 보면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화살표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방황하던 사람이 우리의 화살표를 보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의 화살표를 보면서 도대체 당신의 화살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가리킵니까? 진리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돈을 가리킵니까? 영생이 중요하다고 가리킵니까? 아니면 쾌락이 중요하다고 가리킵니까?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곳만 정확하게 가리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가리키는 화살표가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살았으니까 무조건 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화살표는 영생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욕망과 쾌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름, 내 재산, 내 학벌, 내 지위, 내 명예, 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훈련을 마치게 되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마 여기 다녀오신 분들 많죠? 국내 성지순례 때 항상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사진이 있는데 액자가 그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평생 이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좌우명처럼 여겼다고 하는 시입니다. 답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눈 위를 함부로 걷지 말라. 눈 위와 있는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 밝고 들 가운데 걸어갈 적엔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아라. 오늘 아침 내가 간 발자국들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들판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어디 가려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갔는데 내 뒤에 오는 누군가는 눈이 덮여 있으니까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가겠습니까? 먼저 갔던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고 화살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내 뒤에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화살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화살표가 되고 이정표가 된다면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리저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 백신인 코르베백스를 개발한 피트 호테즈라는 교수와 마리와 보타즈라는 교수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백신을 싸게 공급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다 접종하게 하고 모든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신 제조 기술과 특허권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가리키는 그런 화살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화살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는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방향만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살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살표를 만든 재료가 종이냐 흥겁이냐 황금이냐 이러한 게 아닙니다. 화살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화살표입니다. 죽음 뒤에 지옥과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화살표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화살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화살표로 한결같이 살아가시는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데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화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여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로 한결같이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가리키거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리키거나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화살표 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만 가리킬 때 우리 인생이 보배로운 화살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로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병나 기도하라고 하셨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니 크고 주님이 친히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명령 받들어서 약속 받들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나 사랑방 식구가 아프신 분은 대신 손을 올리고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고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원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원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원이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만 가리키는 인생, 존귀한 화살표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만 가리키는 인생, 하나님 보배로운 화살표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화살표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고쳐주고 약속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오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염증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오니 관절 관절마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말지어다. 사라진 영골 재처치어다. 골다공덩 치유되고 강건하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힘줄 인대 염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내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니 간과 심장, 허파, 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췌장, 신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들은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남김없이 사라질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갑상선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목과 허리에 눌린 신경 개방되고 자유하고 평강이 임하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 이 코는 마르고 코에 염증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이석은 제자리로 들어가며 이명은 잠잠하고 어지럼증은 떠나가고 피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 이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임하고 모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중독액은 떠나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모든 채무의 집은 벗겨지고 형통의 복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열등감, 절망감, 수치심, 우울증, 외로움, 자살 충동증, 마음의 분노, 모든 마음의 강박증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충만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출산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어서 보배로운 인생,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 학교 교사들과 54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3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홍익의 모든 가족들과 영상으로조차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홀로 성경을 송하며 예배 드리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